인사드립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그 강의나 이런 발표 같은 건 많이 했는데 설교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감을 회복하려고 감식초도 사 먹어봤는데 감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개그를 평소에 많이 하는데 청년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그 네, 네, 그 네, 신학 교육 주일이니까 제가 이 주일에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신학 현장에서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접하는 그런 특강 뭐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는 했는데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참 발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네, 감이 좀 떨어져서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네, 성서를 읽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서 특히 이제 역사적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세 가지 방식이 두드러지게 구별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성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즉 본문의 진정한 의미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독법이 있습니다. 이런 독법에 따르면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진술을 읽자마자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법에서는 해석자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경우에 이제 문제는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일 경우에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거기에 다른 조연적인 인물들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할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수님과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의 대화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 중심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더욱 이제 동일한 본문을 두고도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자료상으로 서로 이렇게 중복되고 서로 연관 있는 이 복음서가 세 가지 복음서인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인데 이 공간 복음에서 마가, 마태, 누가 복음 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둘러싸고 어디에 우선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배타적인 상호 경쟁하는 독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가 전하는 사건에 대해 성서 외에 다른 역사적 자료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성서 이외의 역사적 자료에서도 그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로 저는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글을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요세푸스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 같은 데 보면 헤롯 왕도 등장하지만 예수님도 등장하고 야고보도 등장하고 세례 요한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성경과 역사적 자료가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성경의 그 어떤 기록을 우리는 이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들을 이제 역사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많은 텍스트 해석들 중에서 과연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각각의 상이한 주장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제 고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근대의 두 번째 독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역사비평이라 불리는 근대적인 성서 읽기 방식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독법이 성경 무엇을, 오히려 이제 성경 무엇을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학자들은 그걸 이제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근대의 계몽주의 이래로 학문적 성서 연구, 이제 아카데믹이라고 부르는 대학에서는 역사 비평이 성서를 읽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사 비평을 저는 이제 역사 비평적으로 성서를 읽는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성서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그런 역사비평적 성과들을 참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이른바 주석이라 불리는 역사비평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역사비평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간복음에서 서로 일치하는 자료들을 비교하여 그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을 가려내기도 하고 나아가 동일한 성서 본문에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서는 이 통으로 된 원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본도 파편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파편적인 사본들을 비교해가면서 가장 오래된 본문에 어떤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세푸스의 저작처럼 신약성서 시대의 사건과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동시대 역사적 자료들과 성서를 비교하면서 성서 기록의 역사적 진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서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비평을 통해서 근대적 성서 그 독법은 원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 본질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저 너머의 곳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개연성과 최대한의 개연성과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실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성경의 그 원문은 저 멀리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와 성서 저자들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공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 한계지어져 있는 어떤 부분적인 양상이나 어쨌든 간에 우리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곡될 수밖에 없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해석을 그리하여 진리가 아닌 완벽한 진리라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각각의 일리들이 있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성문적 해석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인격과 말씀과 행적이 담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 비평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탈근대적 또는 역사비평을 넘어서는 어떤 급진적인 성서 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독법은 역사비평의 성과 위에서 진행되지만 그것을 이제 극단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얻어지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얼핏 보기에는 역사비평의 어떤 성과나 그 연구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비평에서 급진적 해석으로 넘어갈 때 또는 포스트 역사비평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들 바깥에 있는 어떤 텍스트의 초월적인 의미 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진정한 어떤 말씀이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비평식의 어떤 그런 통념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초부터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 성경의 진정한 의미 또는 진정한 텍스트로서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 원초적인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수적이라는 것, 다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은 그의 행적을 기록한 텍스트가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까지 여러 개가 있고 또한 해석자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텍스트가 여러 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육신부터 예수 운동을 거쳐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다양한 해석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무한하게 개방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독법의 차이를 오늘 이제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선택한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게 드러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의 탄생과 동시에 일어난 또는 그 즈음 늦어도 2년 2년의 2년 내 오차 안에서 벌어진다고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헤롯 왕의 유아학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왕의 탄생을 쫓아온 박사들이 왕이 될 아기를,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한테 와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자식도 아닌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일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곧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예물을 바쳤고 곧이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헤롯한테로 오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사실 알아차린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나기로 한 베들레헴, 정말 왕답게 베들레헴의 그 왕이 누군지 찾아보지 않아요. 그냥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까지 두 살부터 두 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아주 단순 명령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이 몰살당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대대적인 유아학살로 인해서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독법을 가지고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 무엇을 입각해서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라면 이 본문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동방 박사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실존 안 했다 한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실존했다 한들 또 뭐 그걸 굳이 그렇게 부정해서 얻는 건 없습니다. 뭐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굳이 네. 근데 헤롯은 다릅니다. 헤롯이 정말 이 사건을 버렸냐 안 버렸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롯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73년경에 유대 남쪽의 이둠의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유대에 복속된 원래는 이방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으로 에돔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두메인으로 출생해서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분보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후계자들, 자기 아들, 자기가 죽고 나서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이 나눠지면서 갈라져서 아들들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유일무이한 왕입니다. 헤롯의 일제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뿐만이 아니라 요세푸스의 역사에도 등장하고 로마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많은 경우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법에 따르자면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이제 역사적, 신학적, 윤리학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역사적 문제입니다. 헤롯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경우 제일 먼저 과연 헤롯이 정말 이러한 학살을 벌였는가를 마태복음 본문 외에 다른 텍스트에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권의 공간복음 가운데 예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이 중에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동방박사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그렇다면 신약성서보다 헤롯에 대해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7권짜리 책이고 유대고대사 20권짜리 책인데요. 이게 두 개 합치면 신약성서 27권과 똑같은 정도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요세푸스의 역사서입니다. 두 책 다 신약성경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복음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75년, 하나는 95년경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래서 동시대를 다루고 있고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의 제위 말년을 굉장히 자세하고 정말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세푸스는 헤롯을 굉장히 증오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이 잔인한 인군이자 폭군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지만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살육한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아 출생률과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하면 베들레헴과 같은 촌락의 인구를 한 1000명 정도로 학자들은 추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해된 아기는 20명 정도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거의 부속도시 같은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까지도 사실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죽은 아이들의 숫자는.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예루살렘까지 포함시킨다면 이제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런 거대한 학살이 실행되려면 상당히 체계적인 행정력과 아기가 누가 태어났는지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력과 또 당연히 군사력이 동시에 일거의 아이들을 문제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만일 정말로 실행되었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아이들이 20명이 넘는다면 관련된 부모나 친지, 가족까지 하면 수백 명이 될 텐데 그 수백 명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학살 사건은 팔레스타인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유다의 전설적인 왕인 다윗의 고향이자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정확히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입각해서 나사렛 예수를 굳이 이제 베들레헴 출생으로 기록할 만큼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도시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더불어 유다지파 다윗왕과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뭐 경주급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왕의 후손들, 왕족인, 왕족을, 그러니까 유대계 정통 왕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방인 출신의 왕이 유대계 정통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 시도 말리지 않고 다 죽였다. 그게 과연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헤롯이 헤롯은 그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로마로부터 얻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유대 민족주의의 중심지였던 메시아주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또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런 곳에서 이런 대량 학살을 벌였다면 당연히 대규모 반란에 직면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모를 일 없고 요세푸스가 근데 그런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세푸스는 헤롯을 매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거든요. 헤롯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이제 로마로 이 넘어간 자신의 입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 팔레스타인의 시골 마을들을 섭격하고 약탈을 일삼았고 때로는 마을과 촌락을 돌아다니면서 계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그 후손들과 특히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이제 패권 경쟁을 벌일 때 일종의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누가 갖는가를 두고 일종의 거대한 이 통일 전쟁을 벌일 때 상대의 지역을 공략해서 5개의 소도시를 파괴했고 그 거주민 2천 명을 몰살시켰고 그들의 집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대제사장 히르카누스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내 미리암,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가 자기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아들들을, 자기 부인을 교수형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에는 자기의 첫 번째 아내 도리스가 낳은 안티파스가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해서 사형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여동생 살로메와 그 이제 자신의 매제인 알렉사스를 불러서 자신의 사망 소식이 들리면 전국 각지에 그전에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계 저명 인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경기장에 가둬놔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사람들을 경기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죽어서도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자기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 다 그런 이제 유대인 저명사들 죽여서 그 사람들이 울게 만들 거다.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울게 만들 거다. 속된 말로 미친놈이죠. 정말 미친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유언의 집행자였던 살로메와 알렉사스가 헤롯의 명령을 거슬러서 경기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세푸스가 보기에 헤롯은 굉장히 불경건한 건 기본이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친족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유학살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요세푸스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고 나아가 헤롯의 말년을 최대한 잔혹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했던 요세푸스라면 이건 너무나도 좋은 그 소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은 역사적 진위를 의심받게 됩니다. 둘째로 사건 자체의 역사적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걸 헤롯의 관점이 아니라 유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유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도직입적으로 만일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를 제외한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그들의 불행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소재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대신문관이라는 소설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소설인데 그 소설을 그 이반 가라마조프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의 등장인물 둘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유아들의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신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알료샤, 자기 동생인 알료샤. 이 사람은 알료샤는 수도사인가 신학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친구인데 이 이반이 알료샤와 대화하면서 그 신에 대해서 긴 대화를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신은 선한가 안 선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꺼내는 얘기가 나는 신이 존재하는 건 뭐 부정하지 않겠다. 근데 신이 만든 세계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신이 만든 세계를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들의, 무죄한 아이들의 이런 죽음, 고통을 설명합니다. 나는 최후의 결론으로서 이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나는 신이 창조한 세계를, 신의 세계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인정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알료샤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반이 설명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도 정작 신이 만든 세계, 그의 섭리와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도무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 일반의 고통이 아니라 특별히 당시 세계에서 아무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어떤 신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수집해가지고 자기 소설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언급하는 이야기들은 이 도스토옙스키 연구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다 있었던 사건들을 다 여기 소설에서 지금 이반이 설명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도에게 몰살당하는 아이들,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나라 그 군인들에 의해서 공중에 던져 올려졌다가 총검으로 받아지는 아이, 젖먹이 아기,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매질당하는 아이, 엄동설 안에 밤새도록 변소에 갇혀 울부짖던 아이, 심지어는 주인의 개를 다치겠다는 이유로 발가벗겨져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개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아이까지. 도스토옙스키가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토대로 집필한 대목이 굉장히 길게 쭉 소개가 됩니다. 이반의 요점은 명쾌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이 땅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냐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견제하던 신학적인 논리로 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반이 볼 때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막연한 영생의 가능성보다 자신이 집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 채 죽어간 아이들의 눈물과 그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훨씬 더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상이 더 진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몰랐던 아이들이 종말의 날에 속죄를 받고 뭐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애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은 또 왜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청년들과 굉장히 이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개봉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을 그대로 이제 쓴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아니죠. 극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오늘 설교에 좀 많은 것을 얻었는데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1880년대에 묘사했던 그 러시아와 유럽의 어떤 아이들이 겪었던 상황과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전문 배우가 아니라 실제 영화 촬영 당시까지도 실제 난민이고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던 이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동명의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자인, 12살 정도 된 어린인데요. 그 아이는 신분증도 없고 출생증명서도 없어서 자신의 정확한 나이조차 모르며 학교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면서 부모의 학대 속에서 가짜 처방전을 구한 약을 팔기 위해 거리를 떠도는 아이입니다. 영화는 그 아이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신을 낳은 부모를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자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여동생 사하르가 11살의 나이로 건물주의 부인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결국 우려했던 일을 당하고 난 후에 한 시간 넘게 그 아이가 힘들게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버티던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지키던 그런 그 아이가 결국은 무너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날 때부터 불강력적으로 주어진 가난과 굶주림과 학대와 고된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1880년 소설과 이 나딘 나바키 감독의 2019년 영화 가버나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아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어떻게 우리는 보상할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일 헤롯의 유학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그 아이들의 고통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게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수십 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메시아가 정말 와야만 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이반이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그를 믿고 따를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조차 이미 상실해버린 그 아이들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느냐? 성서에 대한 문자적 독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자주의적인 독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예수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서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록 예수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났던 시기에 있었던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서의 학살 사건에 대해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그 지혜롭고 박식한 예수님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자신이 어릴 적에 자기 또래 친구들, 자기 또래 친구들 수십 명이 자신 때문에 자기 하나 죽이려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 수십 명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사실, 이 사실을 예수가 알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들 중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다면, 그 사실을 예수가 알았다면, 과연 그 아이가, 저기 속된 질문으로 정말 멀쩡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2014년 4월 1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런 떼죽음 속에서 친구들을 잃은 아이가 또는 청소년이 방황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더욱 예수처럼 말 그대로 자신 한 명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남고 자기 한 명만 남고 모두 죽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는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보기에는 예수 운동을 통해서조차 자기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에서 그는 결코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 자신도 그런 이들과 마주하는 한에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여기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이들의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메시아이고 구세주란 말인가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수가 행한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 자신 때문에 죽어나간 이들, 예수 자신만 남기고 억울하게 몰살당한 그 유아들과 부모들을 향해 예수가 평생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도 같은 부채의식, 죄의식을 짊어지고 살다가 끝내는 자신도 그들을 따라 죽는 길을 택했다는 그런 해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예수의 죽음을 어떤 부채나 죄책감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공감과 희생의 어떤 교환 논리로 파악하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예수만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희생하는 것으로는 그 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구원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당한 유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빚 또는 죄, 신약성경에서는 빚과 죄를 동일한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빚과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유아들의 죽음에 1차적으로 책임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죽인 사람, 곧 헤롯과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헤롯 일당이 유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가한 그 고통과 그 고통의 무게와 동일한 무게의 고통이 헤롯 일당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어린 아기였는데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희생자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헤롯이 벌이는 유학살을 또 사실은 그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유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이들, 예수를 포함하여 심지어 유아들의 부모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 역시 유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빚이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헤롯이 벌이는 유학살을 눈으로 보면서도 끝내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죄책감, 이 모든 죄책 또는 채무의 주체들 각자의 편에서 합당한 속죄 탕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높은 도덕의식과 책임감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의식으로 그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택했다 할지라도 가해자인 헤롯이 아무런 반제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죽었고 또 심지어 그 아들들이 대대로 왕을 해먹고 있는 세계에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부모들의 한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가 어떤 피해자들을 향한 자신의 채무 또는 죗값을 치른 것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의 죗값을 대신 치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와 같은 죄와 벌의 악순환을 예수님은 끊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죗값을 치르는 대신에 문자 그대로 그런 죄와 벌 또는 부채와 탕감의 순환 논리를 사랑의 논리로 깨버린 분입니다. 정의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어떤 그런 법적이고 윤리적인 응보의 연쇄고리,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대신에 무죄한 분인 예수님이 죽어야 돼. 이것 자체도 이미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죄와 벌의 어떤 순환 논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 죽은 분이 아니라 그런 죄와 벌의 논리를 더 이상 이 세상에 통용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죄와 벌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은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과거의 부채를 지불정지시키는 것, 우리를 과거의 행위들에 묶어놓는 끈들을 잘라내는 것, 과거를 청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지 보상의 논리나 어떤 교환의 논리나 채무탕감의 논리, 응보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공감의 논리든 뭐 동일시의 논리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의 죽음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부채감을 동반한 부상의 행위로 해석하는 데 반대합니다. 예수는 그런 논리를 말소시켰던 분이며 사랑을 통해 급진적으로 모든 죄와 벌의 상징체계를 해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책임의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죄와 벌의 법적 논리로 이러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속죄의 신학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 또는 바울의 제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 문서, 빚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학사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대적인 성사학의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세푸스 저술들과의 비교를 통해 역사 비평적인 독법은 동방 박사의 방문, 애굽으로의 도피, 베들레헴의 대량 학살 사건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의 요약이 설화 전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정확히는 출애굽기와 모세 출애굽기나 모세 이야기를 일종의 예언적으로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그걸 그대로 신학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걸 동일한 패턴으로 보여주는 어떤 신화에 가까운 전설적인 이야기로 해석하지 여기에는 어떠한 역사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세푸스와 교차 검증하면서 애초부터 그것들과 일치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헤롯이 죽으면서 내린 대량 학살 명령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획으로만 끝났을 뿐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유학살 이야기는 역사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 실제로 이제 별이 나타나고 뭐 먼 나라에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오고 또 기존의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는 신화에서 세계 각국의 이 위인들의 신화에서 비슷하게 발견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의 유학살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 또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창작된 신화 내지는 전설이고 요세푸스가 오히려 정확한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죠. 성경은 신학적인 진실, 역사는 아니고 역사는 요세푸스가 진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비평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비평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요세푸스의 텍스트도 이게 정말 역사적 진실인지가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헤롯이 유언으로 남겼던 학살 명령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명령은 경기장에다가 예루살렘의 경기장에 유대의 저명 인사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헤롯이 죽고 나면 어떤 헤롯 왕조를 뒤엎을 가능성이 있는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학살하려고 했던 명령이라면 그 좀 뒤에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헤롯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요세푸스는 좀 다른 학살에 대해서 동일하게 헤롯이 죽으면서 했던 짓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른 어떤 학살 명령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누군가를 모아놓고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백성의 집에서 한 명씩 닥치는 대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은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명령이 같은 것이라 보기에는 그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고 따라서 요세푸스 자료 안에서도 헤롯의 최후에 일어난 학살 명령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세푸스 자료 자체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헤롯의 유학살 이야기를 무조건 신화나 허구로 단정짓기도 어렵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야기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요세푸스 자료 자체가 이 최후 학살 명령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서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학살이 실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서와 역사적 사료를 대조하면서 어떤 사건의 역사성을 교차 검증하는 역사비평식 독법을 철저하게 밀어붙일 때 헤롯의 유학살 사건의 역사적 허구성이 확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이 더욱 묘연해지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이 이 명령을 내리고 죽은 것이 정확히 주전 4년입니다. 학자들은 이 연도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을 파악합니다. 예수님도 주전 4년경에 태어났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요세푸스가 전하는 헤롯의 최후 학살 명령의 배경이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학살의 정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헤롯이 의도했던 상황과 동일하게 마태복음은 자식을 위해서 애통했던 구약 성서의 라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들레헴 학살 사건이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다윗 왕과의 후손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마태복음의 설명 역시 요세푸스가 전하는 학살 명령과도 비슷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헤롯은 그런 걸 굉장히 이 유대 왕가를 이 다윗 왕가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요세푸스가 죽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헤롯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헤롯은 그 예언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헤롯은 왕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다윗 왕가를 굉장히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혀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비평적 독법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이 역사성이 없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역사비평을 철저하게 따를 경우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마태복음 이야기가 완벽하게 복원될 수도 입증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그럴듯한 역사적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일지 모른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역사비평의 극한에서 역설적이에도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단순히 신화적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근대의 성서학은 마태복음 유학살 사건의 진실이 요세푸스의 저술에 있다고 믿었지만 역사비평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요세푸스도 진실을 명확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진실은 그야말로 마태와 요세푸스 모두의 저 너머에 있다는. 진실은 저 너머에. 역사비평의 결론입니다. 언제나. 네. 진실은 저 너머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대한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설명은 하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비평의 잠정적인 결론은 예수 탄생 당시 헤롯의 유학살은 명백한 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근거는 있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는, 실증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미지의 진실로 남겨두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겸손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근대적인 역사비평식의 어떤 성서 독해 전제 위에서 단지 그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급진적인 성서 읽기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탈근대적인 또는 이 포스트 역사비평적인 독법은 진실이 저놈에 있다는 역사비평적 독법의 잠정적인 결론을 다시 뒤집어버립니다. 유학살 사건 같은 예수 사건이라는 어떤 그런 본질의 이 어떤 외재성이 어딘가에, 진실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예수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무한히 개방적인,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신학적 진리에 속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느 일면적으로 파악해서 해석되고 확정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신적인 진리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히 계속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포스트 역사비평의 답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역사비평은 그게 그런 어떤 다양한 해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그 본문의 진실, 본문의 어떤 본질이 어디서 확정되느냐고 하면 과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해석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게 계속해서 그 본질이 드러나고 무한히 계속 본질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 어디 저놈에 있는 게 갑자기 나타나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본질 그 자체가, 신학적 본질 그 자체가, 그런 진리 사건 그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기억하고 개입할 때마다 그 본질이 계속해서 구성되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성서 텍스트 자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책을 쓰듯이 어떤 저자가 시간을 딱 잡고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책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성서의 기본 자료들은 특히 복음서의 기본 자료들은 전부 다 구전에서 온 겁니다. 사람들의 말과 말로 떠돌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이야기가 수십 년을 걸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걸 또 모아서 또 같이 우리 식으로 하면 판소리 같이 연행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연행하면서 연행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그것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체록되고 글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텍스트도 다시 또 구전의 어떤 맥락에서 암송되고 그러니까 읽기 위한 문맹률이 97%가 넘는 사회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텍스트는 읽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말하고 듣고 이야기를 그렇게 외우기 위해서 쓰여진 텍스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면서 자기들이 암송하고 연행하면서 이 텍스트는 완성되어 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구전은 기본적으로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관점과 지금 현재의 관심과 문제의식과 고통이 그 기억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처음에 기억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그게 좋은 기억으로 다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내가 지금 그 기억과 떨어져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젊었을 때 했던 고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지금 나를 만들어낸 어떤 원초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본질이 그 어떤 미지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고 연행했던 사람들, 이걸 말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진실이 어쩌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신약학은, 현대복음서 연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따르고 외우고 기억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예수님 이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흔히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역사적 예수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기억된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는 헤롯의 유학살 사건의 진실이 마태와 요세푸스 전어머에 있다는 어떤 역사규정적 독법의 결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급진적인 독법은 전어머 어딘가의 진실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사건의 본질이 숨겨져 있는 어떤 유일무이한 팩트, 딱 하나의 팩트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응답과 해석과 개입들 속에서 본질이 계속해서 구성되어 왔다라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급진적인 성서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헤롯의 유학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전엄의 어떤 진실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이 본문, 두 번째 읽은 본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처음에 이제 끌려갈 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일치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에는 없는 기록이 누가에만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고 했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유월절 이야기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유월절 유아 살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듯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인가?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또는 누가복음의 뒤에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복음서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두고 한 얘기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그 천안에서 온 사람들에게 서울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라 일종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면서 갈릴리 여인들에게 한 말인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부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갈릴리 딸들에게 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출신 여성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느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진 않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활동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성들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와 백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인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거두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인근에 있는 도시는 베들레헴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수도 있죠. 베들레헴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유평적 결론을 가지고 일종의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적으로 이 텍스트의 해석적으로 개입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 해석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성들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예언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까 마태복음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차라리 아이를 안 낳은 엄마가 부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이를 안 가진 엄마 또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부러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 로마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전에 헤롯 제왕 시절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예언이자 동시에 회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우리가 정확히 그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뭔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학살 사건이 있었고 그 학살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어떤 여성들 또는 어머니들과 예수님이 조우했던 어떤 하나의 기록일 수 있다라는 해석적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성들의 어떤 기억 속에 개입하고 또는 대화하면서 그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극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를 잃은 그 죽음을 그 사건을 메시아의 탄생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건을 극복하는 어떤 구원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어떤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서를 저렇게 막 해석해도 되나? 근데 저는 절대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최신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들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밀고 나가면서 가능한 어떤 해석의 여지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성서학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대 성서 연구들은 역사적 연구와 문학적인 연구를 절대 배제하지 않고 그 위에서 그것이 마련해주는 어떤 최소한의 가능성과 해석적 개입의 여지를 통해서 그 빈틈들을 우리가 완성해 나갈 때 일종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상상의 가능성을 상상의 어떤 해석학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헤롯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무슨 사건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식을 잃었는지 모르지만 대량 학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여성들이 그 사건을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 지음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극복했거나 사실 이건 좀 더 파격적인 해석인데 정말로 어떤 시간의 뒤틀림 같은 게 일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를 잃었는데 예수님과 만남으로 해서 그 사건이 무효화되어서 그 역사가 그 과거가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던 사건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시간은 인과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건데 기독교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시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죄인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사건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인과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서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에서 그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는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건들이 역사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그 과거가 무효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안 믿으시나요, 혹시? 저는 그런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사실은 내 길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만 흐르고 미래로만 흐른다는 이런 시간의 사고방식을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관이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진보의 시간관을 낳고 끊임없이 성장과 어떤 발전의 어떤 역사 철학을 우리에게 강요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은 진실은 미래에 있고 우리의 희망은 미래에 있다고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느 한 순간에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다 결정되었다고 보는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 모두의 인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걸 현재에 끊임없이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메시아가 없습니다. 미래에서 어떤 또 다른 돌아올 메시아도 없고 미래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메시아 사건에서 모든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여성들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를 어떻게 보면 반전하고 무효화시키고 취소하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마치 SF 영화처럼 역사에서 이야기가 슥 사라지는, 지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또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 진실이 현재의 우리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억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그 우리의 삶을 결정지은 어떤 그 진리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과거가 달라지면 우리의 현재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삶의 예수 사건에서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과거 진리가 오늘 보시다시피 유아학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끊임없이 그것은 재해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현재에서 그것이 그 진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됨으로써 과거는 우리의 삶을 결정한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 속에서 계속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현재도 계속 바뀌고 미래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관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이 말이 어디에 나와서 나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비평가이자 철학자가 그가 남긴 최후의 글에서 역사 철학 폐쇄라고 역사의 개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글이 있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유대교 메시아주의와 혁명적인 막스주의를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에게는 이 텍스트가 거의 성전의 성경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저도 수십 번을 읽었고 너무 좋아하는 텍스트입니다. 유대교적인 어떤 근데 유대교적이냐 유대교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 유대교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상당히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메시아주의 신학 사상과 그때 당시에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킬 때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어떤 그런 급진적인 철학이나 어떤 그 혁명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이로움을 주는 그래서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런 계속 그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 베냐민은 그 텍스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전 사람들을 맴돌던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목소리들 중에는 이제는 침묵해버린 목소리들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다려졌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와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값싸게 처리해버릴 수 없다. 베냐민은 여기서 메시아적 구원 사건을 과거의 희생자들, 과거의 패배자들을 현재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의 용어로는 회역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역이라고 이제 옮겨진 단어는 기억하다 또는 명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독일어 명사를 베냐민이 명사화한 건데, 그래서 회상과 어떤 애도적 기억을 모두 뜻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학자들은 회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 말하고 있는 신학이란 곧 메시아적 구원이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회역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역은 미완결된 것을 완결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미 완결된 것을 미완결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결되어 버린 고통이나 재난의 사건을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세대들이 겪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희미한 어떤 메시아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회억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과 대면하고 그 사건을 마주할 때 완결되었던 과거가 다시 미완결된 것으로 바뀔 수 있고 미완결된 것이 완결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만날 때 과거가 바뀔 수 있고 과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회역이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끝난 듯이 보이는 과거 희생자들의 고통이 미종결된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현재 고통스럽고 비참한 조건에 놓여있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또는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지배와 억압의 조건들에 맞서 싸우다가 패배당한 세대의 고통 및 비탄을 지금 여기의 세대가 복구하고 과거의 세대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거나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를 현재의 세대가 완수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 그들이 쓰러져가면서 미래의 자신들의 목표를 완수해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세대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다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대량 학살 사건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편에서 기다려졌던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딸들과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선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다려졌던 사람들로 그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회상과 기억의 행위가 과거에 그들이 시도했지만 끝내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어떤 실패, 더 나아가 그들이 행동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갈 때 막지 못했던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린 패배, 또는 이웃들과의 연대를 방해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적폐를 소극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혁명적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그들이 이루지 못한 해방은 현재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완성되며 그들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완수되는 순간 우리의 현재를 조건짓고 있는 과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사건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